웰컴. 예, 여러분들 마카리오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4월달이 이제 다 가고 이번 주 주일이 5월 첫날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 지체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띠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궁휼하심을 입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이 시간 제대로 알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다시는 잊지 아니하고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오케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참 옆에 사람 남들에겐 잘하는데 부부는 앉아있으면 저렇게 안 할까요? 신령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대한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그 지금 편지 내용에도 우리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한 이 편지가 당시의 성도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이 이 편지를 받을 때에 지금 읽을 때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돌아보게 되지요. 한 번쯤은 잊고 살다가 이거를 읽는 순간만큼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지 않았을까? 라는 이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거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싱글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머니이거나 아니면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사회에서는 뭐 사장이거나 직원이거나 아니면 뭐 교수이거나 의사이거나 하여튼 각종 학생이거나 각각 모두가 신분을 가진 이 신분을 가진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 계시나요? 모두 다가 신분을 가졌어요. 세상에서도 아기면 아기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름 앞에도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신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귀한 신분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그런 신분을 가진 자임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신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우리는 과거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지금의 신분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신앙을 추구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가진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돌아보지 않고서는 과거의 신분이 무엇인지 지금의 신분이 무엇인지 도저히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어부. 우리 이민 생활로 한번 이렇게 비춰서 이 사람의 신분을 생각해 본다면 혼자 열심히 고기 잡아서 삶을 이끌어갔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으로 졸지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았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지금 이루었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경우일 때 우리는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개천에서 농량 것이지요? 아니에요. 감각이 없습니까? 아멘이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 좋은데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꼭 영원한 형벌소에 갇혀버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영원한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베드로. 근데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고 믿으니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우리는 지금 성공에도 최고의 성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베드로는 어쩌면 이래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으나 12명의 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참으로 많이 사랑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는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이런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팔려가시는 것을 보고서는 옛날 고기 잡아 먹고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혹시라도 풍랑에 죽을세라 불이익을 당할세라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자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이 믿음이 없었음을 깨닫는 이후의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이 정도로 변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닫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이후의 삶은 누가 보아도 진짜로 놀랄 정도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순교의 삶으로 생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이 아무리 하늘 신분으로 변했다 할지라도 그 신분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다운 삶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신약 성경만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보아도 레위기를 봐도 신약 성경을 보아도 한두 번 지금 우리에게 말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우리를 믿었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랐으면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하셨겠어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사모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이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베드로전서 쫙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부끄럼 없이 서신을 받아보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임을 알고 더욱더 힘있게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고 귀를 열어서 주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서신을 받아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나라나 도시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신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집도 절도 없어요. 방향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는 곳이 제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전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겠어요. 상처는 또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안만 보더라도,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 주위에 있는 성도들만 보더라도 우리 모인 지체가 한번 보십시오.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전부터 뭐 한국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가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곳 저곳에서 모인 사람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것이 비슷한 것 같아도 다 각기 다른 성격과 삶의 방식도 틀리고 생활의 모습도 틀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상처입은 저들입니다. 1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지금 가장 먼저 한 말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은혜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버리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질투, 비방. 그들이요 상처 때문에 계속 이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려움도 겪고 시험도 받습니다. 또한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것을 버리라 라고 가장 먼저 말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버리고 라는 뜻은 죄를 버리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고통, 시험들,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시험이나 상처를 버리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그대로 두고 있다면 이것이 죄인이, 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혜스러운 것이 안 나오잖아요. 죄인이 과감하게 버릴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진 새 신분,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 속에 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옛 신분으로 그냥 가다버리기 때문이에요. 옛 신분으로, 세상의 신분으로, 흉보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신분으로 갇혀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위해서 베드로는 곧바로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아멘. 신분을 되찾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두고 있는 상처, 과거의 신분을 버려야 아기와 같은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 권능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소멸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도록 지금 이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신분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지금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기 자신이 애써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아기가 애썼습니까? 아닙니다. 아기는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 저절로 태어난 것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사도의 그 신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었기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 신분에 맞는 삶의 도리를 다 한 것처럼 이것을 설명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말합니다. 제어하라고. 아까는 시기하고 질투했던 너 지금 입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발 좀 버리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영혼들을 거슬려 싸우는 너희들이요. 그 속에서 너희 육체로 싸우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지금 싸우려고 하고 나의 못된 것들 좀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 문제는 영혼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이 영혼에게 직결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직결타. 총 빵 싸면 같이 맞아버린 것처럼 총알 나가면 저쪽으로 나가면 저 사람 죽어버리잖아요. 직결타라는 것이요. 말 한마디 흔적도 없어요. 형체도 없습니다. 죽여버리잖아요.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권면한 이유는 우리 성도가 나그네와 같이 버려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나그네와 같이 버려질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까먹지 않아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덧붙인 것은 성도는 불신자의 운명과 불신자들의 운명과 어떻게 다른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여러분들의 신분은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쓰임받아서 결국은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자신의 신분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여잡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옛날에도 지금 시대에도 복음을 거절하는 이 사람 은혜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항상 부딪히는 돌과 같고 넘어지는 바위 취급을 당하는 지금 복음이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취급을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까처럼 쓴뿌리의 말 행동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상처받고 지금 흩어져 나그네 같은 신앙으로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시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합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천택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지금 그 모습으로 좀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 말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도 산돌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니 그 계보를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영적인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4절과 5절에서 지금 절규하듯이 지금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이 지금 쓸모없어서 꼭 버려진 것 같은 버려진 것처럼 나는 버려진 자 같다. 취급받는 것 같은 기분으로 혹시 살고 계십니까? 힘없는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지금 계시나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그 잠에서 그 아픔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아갈 임재 앞으로 나아갈 자격에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네. 기이한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아무리 저 사람들이 나를 병신같이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분명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거는요, 당신의 자식들한테밖에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2절에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로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함께, 즉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아이가 양육되는 것에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신령한 젖,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 사모하다. 이 사모하다는 말을 이 신령한 젖에다가 하면서 아기한테 이 비유를 한 것은, 아이들은 배고파서 젖을 찾을때도 있지만 갓난아기 말합니다. 그러나 본능적인 충동으로 항상 그 충동에 이끌려서 젖을 찾습니다. 희한하죠? 엄마 가슴 맞으면요, 희한하게 쪽쪽 빨고 그거 해요. 우리는 자식을 낳아서 다 알지 않습니까? 오직 갓난아기는 엄마 젖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우는 것, 젖 찾는 것, 그걸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찾는 것,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아기가 그냥 엄마 젖가슴만 찾듯이 그 젖을 참아하는 것,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 아기가 젖 찾는 것을 성도의 신앙성장에 여러분 비유했다고 보십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신앙이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만 많이 가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들은 게 너무 많았고 당나귀기처럼 귀만 커지고 또 지식만 이렇게 컸기 때문에 본인이요, 젖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신앙이 성장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열심으로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제사장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복음의 아름다운 선전도 참된 아름다운 열매 또한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자신의 모습이 쓴뿌리가 되어서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상처 속으로 갇혀버려서 기쁨도 소명의식도 없는 자리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 향해서 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알지 않는가? 아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 영향이 풍부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면, 공급받지 못한다면 신분에 맞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임재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 이 말로 신령한 말씀만을 사모해야 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데에는 다른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분에 맞는 너희도 거룩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요? 이런 삶의 자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여러분의 삶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시나요? 절대로 핑계가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아기는요, 엄마가 아기 젖줄 때 핑계를 대며 주나요? 아닙니다. 아기가 핑계를 대면서 젖을 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하는 삶을 위해서는 생명 주신 하나님,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이 부흥 생명, 자라나는 영적 성장을 낳는 길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어린아이가 젖을 찾는 그 심정으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세상에 우리가 무엇이긴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사람입니다. 이 모양이 꼴인데 9절에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엄청난 축복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축복.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사를 드릴 사람,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 또한 그것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역설적으로 저는 언급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역설적인 걸까요?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산돌이신 하나님을 쉽게 뒤로해본다는 것이에요.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길래 지금 나그네와 같이 흩어지는 저들에게 이렇게 저는 편지를 쓴 거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것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못 깨달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흩어진 이들도 이와 같겠지만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같이 세워져야 한다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왜 그렇다면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산돌같이 세워져야 한다고 했으면서 그렇게 권면을 참여하면서 그 다음 말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먼저 표현했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 열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나라가 되어야 될 인물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다시 제사장이란 말을 꺼내준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불순종함으로 그냥 서로 아픔을,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있었기 때문에 금방 갈 길을 40년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도 산돌같이 되라고 한 뜻을 그래야 영적으로 분별하고 내가 이런 삶을 정말 살아야겠다, 추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영으로 믿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닌 영으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우리의 빛. 여러분 안에 이미 비춰졌다는 거예요. 비춰졌다는 거, 빛이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진짜로 내 것으로 이게 알아져야 예수님만이 산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도 산돌이 되어야 했다는 것을 믿고 힘차게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춧돌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구원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퉁이 돌이 아니라 머릿돌로 아마 사용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사실 부끄러움을 사람들로 하여금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었죠, 그때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알게 되어 저들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이 신분을 가진 삶을 살려고 정말 할 때에 버린 돌처럼 채이고 때로는 부서지기도 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애굽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모래바람이 안 오면 땡볕이 안 오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이 왜 못 느끼겠습니까? 마땅히 있는 일이에요. 왜 나만 당하냐고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나 환난 날에 기억하십시오. 심판받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호받을 것에 대한 약속의 보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 보배가 되고 반석이 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순종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여잡는 그 은혜로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신령한 집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그런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신분은 그냥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란 영적 권위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제사장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사장 자리는 감투자리가 아닙니다. 감투자리가. 봉사자리이기에 기꺼이 여러분이 희생대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삽니다. 네 죽고 내 죽자가 아니에요. 나 죽고 니만 살자도 아니에요. 다 삽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은 더 삽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다른 사람 또 삽니다. 계속 삽니다.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 삽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는 인식을 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내가 죽어야 이 온 인류가 구원된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죽으십시오. 죽으십시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영적으로 나그네와 같이 지쳐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지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아버지 이렇게 서신을 쓴 그 심장을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신분을 함부로 생각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여, 오늘부터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아버지라는 신분을 가진 자의 이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 되게 하시사 신령한 머릿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24장으로 함께 인강 돌리시겠습니다.